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 우리에게 늘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사는 삶, 세상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주신 말씀대로 사는 삶의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오게 된 야곱,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은 드디어 당대의 권력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 이 막강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이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자기 가족이 왔음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형들 다섯 명을 선택을 해요. 아마 대표로 뽑은 것 같아요. 다섯 명을 형제들 중에 다섯 명을 선택해서 바로 앞에 세웁니다. 바로 앞에 세웠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는 요셉의 형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형들이 이미 요셉에게 들었어요. 바로가 이제 바로를 배알하게 되거든 만나게 되거든 그가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당신들의 직업, 생업이 무엇이냐,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은 형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라고 그에게 대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질문, 요셉에게 들었던 그 질문을 바로가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 중에 제일 쉬운 게 정답을 알고 보는 시험입니다. 이미 요셉의 형들은, 다섯 형들은 답이 뭔지 알아요. 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좀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은 요셉이 그 답을 가르쳐주는데 그 답이 가지는 부담도 같이 가르쳐준 거예요. 지난 46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그리고 그냥 여기까지만 가르쳐준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일을 여기서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될 텐데 그 대답을 하는 그 직업은 사실 애굽 사람들이 천시하는 일입니다라는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권력자 앞에 섰는데 그 권력자인 바로는 그들에게 예상했던 질문을 그렇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답을 할 때 사실 답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답이 이 상황에서 증언될 때 부담스러운 결과가 예측이 되면 이렇게 말하면 아 이게 좀 나한테 불리한 건 아닐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 이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거는 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답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그 답을, 정답을 말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요셉이 가르쳐준 대로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배워야 하는 오늘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 요셉이 가르쳐준 대답, 문제에 대해서 요셉이 가르쳐준 대답을 형들은 요셉을 믿고 가르쳐준 대로 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 대답을 들은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직업을 가증한 것으로 천시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들은 대로 얘기했다는 거죠. 저는 이 태도, 이 대답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는 동안에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답을 알고 사는 인생이에요.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이 인생과 모든 역사의 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정답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그 답을 제대로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한 태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되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그의 그 소원과 바람이 무엇이었냐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섞이지 않으므로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사도 바울은 지금 알았어요. 자기도 믿지 못했잖아요.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이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다. 그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약속하신 메시아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랬던 그가 말씀대로 그들이 증언하는 바대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는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그가 세상에 전해주어야 하는 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리끼고 원하는 것이 아니고 싫어하는 것이고 우습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받은 그대로 혼잡되지 않게 자기의 생각을 섞거나 그 대답을 듣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적절히 바꾸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증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런 태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마주설 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증언할 때도 이런 태도가 회복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형들은 요셉이 가르쳐준 그 답을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것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을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예, 이 선대를 입습니다. 저는 이 답을 가르쳐준 사람을 믿는 이 태도를 생각할 때마다 아주 작은 경험이지만 제가 겪었던 경험을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에 살 때였어요. 제가 웬만한 시험은 떨어진 적이 없는데 한국에 살 때 그 운전면허 시험에 여러 번 떨어져가지고 미국 살 때 그 운전면허 시험 보기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참 별게 다 두렵죠. 그래서 1년을 국제면허를 가지고 살다가 이제 국제면허가 거의 끝날 무렵에 할 수 없이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레딩이라는 동네에 가서 시험을 보면 거기에는 한국말로 된 시험 문제 셋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공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딩에 가서 신청을 하고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문제가 한 100문제 정도 되는 그 문제인데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요거는 문제가 한국말로 신청을 꼭 하세요. 문제 세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진짜 그것만 딱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 습관이 있어가지고 혹시 이게 족보에서 벗어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100문제 말고 이렇게 두꺼운 미국 시험 문제집을 공부를 하고 갔어요. 근데 아내는 계속 저한테 여보 거기서 그것만 나온다는데 뭘 그걸 공부할 게 당신은 참 이 사람이 혹시 모르잖아 그러면서 이제 들어와서 시험을 봤는데 둘이 이제 동시에 들어와서 시험을 보고 나오는데 감독관이 씩 웃으면서 저희가 부부인 걸 알았거든요. 저한테 하는 말이 네 아내가 너보다 시험 잘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민망하기도 했지만 저는 나름대로 상황을 준비하고 대비한다고 했지만 여러분 그 상황 전체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잘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을 때는 내가 판단하기에 그게 조금 위험해 보여도 그게 정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그 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이 세상에서 말하기를 야, 그건 말이 안 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게 답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거 얘기하고 살아 이게 답이야 그렇게 대답할 때 그렇게 답할 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선대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들은 답 하나님께서 주신 답대로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형들과의 그 생업을 위한 비즈니스가 끝난 다음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세웁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다 이렇게 왔는데 왜 요셉은 자기 형들을 먼저 바로 앞에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 야곱을 세웠을까? 따로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 걸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형들이 쭉 앞에 갔을 때 이 바로가 형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뭘 어떻게 하면서 살고 싶으냐 하는, 그러니까 바로의 그 은혜, 바로의 선대를 구해야 하는 일종의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순간이 먼저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뭔가 구해야 되는, 바로에게 뭔가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형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고 아버지를 바로 앞에 소개할 때는 그런 비즈니스가 다 끝난 후에 좀 존귀한 자리에 아버지를 세우려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이런 요셉의 결정과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서 요셉의 그 배려, 그 요셉의 신중함, 그리고 아버지를 존귀히 여기는 이런 그 마음 씀씀이를 보게 돼요. 우리도 우리 살면서 좀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저는 정말 저보다 늘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우리 동역자인 목사님을 이렇게 늘 존귀히 여기며 그렇게 배려하는 헤아림이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 좀 하면서 뭐 반성하기도 하고 돌이켜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작은 결정인 것 같지만 아버지를 존귀히 여기는 그 요셉의 태도, 이런 좀 복잡한 얘기는 형들이 하고 자식들이 다 하고 아버지는 이 존귀의 자리에만 나오시면 됩니다 하는 이런 헤아림들이 우리의 부모님을 향해서, 또 우리가 함께 존경해야 되는 분들을 향해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참 우리가 참 너 좋은 사람이다, 요셉 같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듣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를 그렇게 애굽 왕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말했잖아요. 그 뒤에 요셉이 한 얘기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말씀 같이 묵상해 볼까요? 우리 7절 다시 읽고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그 야곱이, 그러니까 지금 목축하는 이방 땅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제 바로 앞에 이렇게 섰는데 그가 말한 것처럼 그 이제 나이가 130이니까 애굽 사람의 평균 연령으로 보면 굉장히 연로한 사람이거든요. 나이든 노인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으니 그 얼굴에 얼마나 그 풍상이 있겠어요. 그 나이든 노인이 그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아마 바로는 높은 권좌에 앉아 있었겠죠. 그 제국을 상징하는 당대의 커다란 그 강력한 권력자와 노인이 이렇게 마주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주 서 있는 이 대면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 노인이 당대의 권력자를 축복하는 거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나냐면 그 노인이 당대의 권력자를 축복하는 거로 마무리합니다. 참 이 기가 막힌 역설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축복하다라는 이 blessing이라는 그 단어, 이 히브리 단어는 하나님을 송축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이 바로를 의 은혜를 입었죠. 조금 전에 자기 자식들과 자기 가족들에게 해준 그런 결정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대 권력자인 왕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축복했다는 것은 당연히 예의 바른, 당연히 그를 존중하는 그런 표현일 수 있어요. 외교적인 언사일 수 있죠. 그렇죠? 첫 번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는 이 증언을 보면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때 진짜 요셉을 통해서 은총을 입었지만 바로에게 고마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거는 그것이 예의로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그를 진짜 존중하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의 인생이 바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진심을 증언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고맙고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존중하는 태도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 만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과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에는 이런 예의 바름, 다른 사람을 선대함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를 야곱이 축복했을 때 야곱의 축복은 어떤 뜻이에요? 야곱은 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틀림없이 축복했을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란 복을 비는 행위거든요. 복을 빈다는 말은 그 복을 비는, 복을 기원하는 사람이 직접 복을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축복은 삼자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내가 지금 당신에게 나의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빕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축복을 하는 사람이 그가 지금 요청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라고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내가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증명하고 경험하고 보이는 것이 축복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 축복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와 함께 계심을,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는 세상 앞에서, 이 바로 앞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축복함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한다, 복을 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복을 비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축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바로가 이렇게 높은 권세의 자리에 앉아있고 야곱은 정말 그 오랜 통상을 살아왔던 노인으로 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바로를 축복했다는 뜻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이 바로보다 큰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7절을 한번 찾아보는데요. 히브리서 7장 7절에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7장 7절 이렇게 돼 있어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논란의 여지가 없대요.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사람보다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그런 뜻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증언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믿음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나의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야 하는, 아니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입고 살아야 하는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거나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성취나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세상에서 거둔 어떤 그런 타이틀을 보게 되기 쉽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설 때 우리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께 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구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와 책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바로를 축복함으로 시작했고 그와의 만남을 축복함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야곱과 바로의 만남은 사실 굉장히 짧은 고백이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 왕이 물어봐요. 내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이, 내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그는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그네 길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내 조상의 나그네 길, 내 조상들이 살았던 길보다, 내 조상들의 삶보다 내가 짧게 살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이삭, 아버지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야곱은 결국 147세를 살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그렇게 짧았던 세월을 살았는데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요약을 했잖아요. 내가 나그네 길을, 그 나그네 길을 참 험악한 세월로 살았다.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 한 두 가지쯤의 단어가 혹은 느낌이 드는데, 첫째는 목마름이에요. 갈망이에요. 그리고 그 이 갈망과 더불어서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드는 느낌은 고단한 수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까지 쭉 살펴봤지만 야곱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형하고 경쟁했습니다. 형하고 경쟁했어요. 그런데 형이 결국은 먼저 나가서 장자권을 형이 갖게 됐잖아요. 형이 가진 그 장자권, 그 태중에서의 싸움에서 진 것이 안타까워서 그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세상에 나옵니다. 그가 좀 컸을 때 그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어떻게든지 빼앗아 보려고 팥죽을 쏴서 형에게 장자권을 사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그 장자권이란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자기가 그 가져보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장자권을 얻고 또 어머니와 작당을 해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장자가 받는 축복을 훔치듯 훔쳤죠, 그죠? 그것을 그렇게 축복을 받고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버지 죽으면 내가 그를 죽이리라 하는 그 형이 두렵자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떠난 그 길에서 그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가 또 어떻게 해요? 그가 그 살면서 한 20여 년을 사는 동안에 그가 가졌던 그 임금이 다 삼촌의, 그가 일하고 적당히 받아야 된 임금을 여러 번 삼촌에게 뺏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확실한 조건이 뭐예요? 아롱진 거나 점 있는 거나 이 색깔 있는 양들이 제 것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가 조건을 말했을 때, 사실 창세기 순서에는 역으로 돼 있지만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그가 봤어요. 그래서 삼촌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삼촌이 어떻게 하냐면 그런 조건에 있는 점 있고 아랑진 것들을 다 분리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아들과 야곱 사이에 사흘 길을 떨어뜨려 놔요. 그럴 때 그 야곱이 겪었을 그 이 뭐랄까 이 목마른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 삼촌의 양들을 칠 때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놈들은 데려다가 나무를 그렇게 얼룩진 문양을 놓고 물가에도 얼룩지게 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재산을 불려보려는 그의 그 고단한 수고 말이에요. 그의 관계는 어땠어요? 형하고의 관계, 그 형하고의 관계가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안타까움으로 시작해서 두려움으로 끝나서 결국 형하고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하고 거리를 두면서 살아야 했잖아요. 그를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의 임종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첫눈에 반한 라헬을 위해서 그가 7년을 하루같이 수고했지만 자기 삼촌 때문에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레아를 첫 번째 부인으로 얻어야 되겠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가 얻게 된 네 명의 부인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다툼을 그는 지고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얻었던 12명의 자식들 가운데 있었던 갈등, 아픔, 그리고 그가 제일 사랑한 요셉을 잃어버리는 아픔. 자기 딸도 수치를 겪어야 됐고, 그가 그 인생을, 그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가 그렇게 원하고 갈망했던 것을 얻는 그 순간에 그는 항상 예상치 못했던 저항과 예상치 못했던 실패와 예상치 못했던 자기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결정되어서 그가 억울하게 짊어져야 했던 그런 모든 세월들이 그가 살아냈던 야곱이라는 삶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야곱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이 끊임없는 갈망, 그리고 그 갈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단한 수고를 떠날 수가 없었던 그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음을 이 한마디의 요약, 내가 130년의 나그네 길을 참 험악한 세월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야곱의 이 고백이 너무도 위로가 되고 너무도 감사한 이유가 그가 그렇게 살았던 그 고단한 삶, 그가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갈망으로 살았던 삶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난 우리의 삶으로 볼 때 우리가 터럭 덜컥 쉽게 판단하게 되는 것은 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를,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까지 왔던 야곱의 하나님은 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살펴볼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오늘 지금 야곱이 이렇게 서 있는 이 자리 애굽에 내려올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갈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신다면 왜 내 삶의 이 갈망이, 이 고단한 수고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야곱의 고단한 삶, 야곱의 이 갈망이 가득했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이 고단하고 갈망이 가득했던 그 삶이 내가 함께 동행했던, 나와 함께 걸었던 삶이란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사실이고 성경의 증언이 정말 진실로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망과 고단한 수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약속도 아,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 나그네의 삶을 험악한 세월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았던 그 날들 중에 어느 날 하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날들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그런 삶을 살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그 약속, 야곱을 볼 때마다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평생 살아온 길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 이런 축복을 하고 난 후에 11절 12절에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오늘 이 보면 요셉의 역할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를 바로 앞에 데려다 놓으니까 바로는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와 직접 대화하는 것 같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요셉의 형들에게 형제들에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바로가 대답해서 한 결정을 누구에게 말하냐면 요셉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바로의 말을 들은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를 위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줍니다. 요셉의 이 중보자의 역할이죠. 근데 그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로 또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왔던 것은 11절에 있는 표현인데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줍니다.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센 땅이 람셋인데 이 람셋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고센이라는 지역을 포괄하는 더 넓은 지역인가? 아니면 이 요셉 당대가 아니라 모세 때 이 성경이 기록되던 때의 고센 땅의 지명을 또 람셋이라고 불렀나? 라는 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들이 요청했던 그 땅을 요셉이 그들에게 소유로 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바로 앞에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우리가 양칠 곳이 없기에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거류하다는 말은 영어로 sojourn이에요. 잠시 머물러 왔습니다. 여러분, 잠시 머물러 온 이곳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잠시 머물러 온 그것을 그들의 소유로 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순례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할 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답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환경과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땅을 주세요. 근데 그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을 우리의 소유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유로 내 것이 되었다고 할 때는 이게 내 것이 되었으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영원히 자손의 자손을 이어 가질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우리에게 소유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복되게 하신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머물러 가는 것, 잠시 맡은 것이라는 것을 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하며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유로 주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소유로 삼았다는 의미는 자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가꾸고 지켜냈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믿고 맡겨준 잠시 머물러가는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맡겨 많은 것을 우리의 소유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소유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어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답,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세상에 바로 진실되게 혼잡되지 않게 받은 그대로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용하고 머물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분 오실 때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고백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험악한 세월로 경험했던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을 따라가는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임을 고백해서, 하나님, 내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내가 발견한 세상이 말하는 곳에 머물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자 하시는 곳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머물러야 할, 우리가 마침내 살아야 하는 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곳이라는 것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따라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지라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그 뜻하신 바를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길이라는 것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 인생을 살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이 참 험하다, 목마르다, 피곤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가는 저 본향을 향하는 순례길이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답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